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멍이가 눈멍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너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너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합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는 정곡을 찔리거나 뜨끔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 이 말씀이 늘 비난의 대상이었던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아닌 당신의 제자들을 향한 것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가 저질렀던 경험이 있는 잘못을 타인이 저지르는 경우에는 비교적 관대한 반응과 함께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고 합니다. 반면 자기가 경험한 적 없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무척 엄격해지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서슴없이 비난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자기 스스로인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잘 살았다고 하는 소위 위인이라고 하는 또 성인이라고 하는 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스스로에게는 엄격했고 타인에게는 관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다른 이들의 티를 빼줄 수 있다고. 여기서 우리는 희망 하나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의 커다란 은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데에 있지요. 만약 우리가 그 들보를 볼 수 있어 내가 그 들보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다면 빼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린 것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것, 그건 역시 꾸준한 의식적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와 성찰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쉽게 자신을 들여다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끊임없는 기도와 성찰이 필요한 것이지요. 모든 판단에 앞서 특히 타인에 대한 비난이 일어날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하느님께 식별의 지혜를 청하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잊지 않고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일본 교리 이문한 신부입니다. 안토니우스 교부는 말합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입니다. 그것은 지나간 사건일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에 대해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죄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느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크신 분이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실패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을 것이고 우리 자신에 대해 보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스스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1분 결의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즐거운 예감에서 펴낸 신기수 지음 함께 걷는 토끼 가운데 눈치와 더듬이, 냉정과 열정 사이 함께합니다. 더듬이가 발달한 사람이 있다. 민감한 촉수처럼 촉이 좋은 사람을 말한다. 눈치가 없는 사람이 있다. 남의 마음을 상황에 따라 짐작하고 미루어 알아채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눈치 없는 사람과 있으면 답답하다. 라떼 세대가 꼰대로 불리는 이유는 이런 눈치와 더듬이가 없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경직된 조직에 몸담아 더듬이가 퇴화했다고도 할 수 있다. 상명하복이 작동하는 강력한 위계 조직에서는 더듬이를 예민하게 발달시킬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 너도 하라는 대로 해라. 지겨운 장광설과 반복되는 무용담, 자기 자랑이 넘쳐난다.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눈치가 없는 사람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뒷방 늙은이와 나이 든 현자는 이런 눈치와 더듬이의 보유 여부로 판가름 나지 않을까? 지식과 경험이 많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다. 자주 객관과 주관을 오가며 이성과 감성을 오간다. 현실과 이상을 오가며 냉정과 열정을 오간다. 글도 그렇지만 말도 줄타기를 잘해야 한다. 몰입은 해야 하지만 과잉은 곤란하다. 타산지석, 관점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직원과 사장의 처지도 바뀌어봐야 한다. 그래야 당연하게 여기는 일도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고 이해되지 않았던 상황도 이해가 된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자신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다. 독자가 되어보기도 하고 저자나 작품 속 등장인물이 되어보기도 한다. 주관과 객관 사이, 감성과 이성 사이, 현실과 이상 사이, 냉정과 열정 사이의 줄타기가 필요하다. 나의 더듬이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다시금 성찰하고 감각해본다.
산책 진행의 윤영선 박으로 신봉입니다. 20세기 작곡가이죠. 콜린 메우비가 작곡한 성체찬미가 베베룸 코르푸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곡 웨스트민스터 주교자 성당 합창단 목소리입니다. 메우비가 작곡한 곡 아베베룸 코르푸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제 샤를르 구노 작곡의 곡인데요. 그의 대표적인 미사곡이죠. 성녀 체칠리아 미사곡. 이 체칠리아는 성녀는 교회 음악의 수호자이시기도 한데요. 그를 찬미하는 미사곡입니다. 구노는 이 미사곡을 1855년에 작곡하였습니다. 이 미사곡에 있는 신앙 고백인데 레너드 디콜로 합창단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 로 변호사, 윤영준, Voice of Angel, easywelllife.com, Meditree Acupuncture and Physiotherapy, Edukingdom College 다네모라, JNP 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아침 소금물 대신 스톡 운동하고 땀 흘렸을 때 스톡 바다의 천연 미네랄 하나를 쏙 스톡 당뇨 완전 제로 부담 없이 즐겨요 언제 어디서나 주머니 속에 스톡 상쾌한 하루의 시작 스톡 우리 가족 건강 습관 슈거 프리 시온 드롭스 캔디 지금 시작해요 easywelllife.com 지금 만나보세요 easywelllife.com
가톨릭 뉴스입니다. 인도 퐁디체리 쿠달로레 대교구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퐁디체리 소신학교에서 파리 외방 전교회 인도 진출 25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교구는 복음화와 성직자 양성, 지역사회 봉사에 힘써온 전교회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동안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행사에는 전교회 총장 뱅샹 세네갈 신부도 참석했습니다. 교구장 프란치스코 칼리스테 대주교는 이번 행사를 복음과 인류를 위해 헌신해온 전교회의 250주년을 기억하고 전교회 선교 정신에 따라 교회의 선교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기념 행사는 전교회의 선교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회로 시작됐습니다. 8월 26일에는 인도 주교회의 의장 안토니오 플라 추기경이 감사 미사를 주례했으며 오스왈드 그라시아스 추기경 등이 공동 집전했습니다. 27일에는 세네샬 신부 주례로 감사 미사가 봉헌됐고 퐁디체리 원제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주교좌 성당에 새로 마련된 성체 조배 경당 축복식도 거행됐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제1당이 이민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뉴질랜드 제1당은 11월 총선을 앞두고 이민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13개 이상의 새로운 정책을 금요일 공개했습니다. 제안된 개혁안에는 매년 발급되는 영주권을 2만 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생에 따른 시민권 취득 요건도 개정해 뉴질랜드 시민의 자녀만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제1당 대표는 인구 증가와 국가의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확충할 수 있는 능력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는 뉴질랜드 제1당은 필수적이지 않은 이민을 대폭 줄이고 이민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원칙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스는 뉴질랜드는 단순한 경제가 아니며 고유한 역사와 제도, 생활 방식을 가진 하나의 국가이며 이민 정책은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제1당은 난민 신청자에 대한 제도도 변경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취업 관련 비자를 소지한 상태로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사람은 난민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난민 신청자들은 심사 기간 동안 부여되는 임시 취업 권리를 다른 비자로 전환하기 위한 발판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 요건도 더욱 엄격해집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은 현재 5년에서 최소 10년으로 연장하고 영주권 취득을 위한 자격 기간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퍼스트당은 뉴질랜드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 비용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정당 측은 이를 그 가치에 걸맞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보다 광범위한 이민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비자 소지자에게 10년간의 복지 혜택 대기 기간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뉴질랜드에 입국한 후 처음 10년 동안 구직자 수당, 주거비 보조 또는 기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뉴질랜드 퍼스트당은 불법 체류자가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24개월간의 자진 출국 사면 기간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출국하는 사람에게는 향후 뉴질랜드 재입국 신청에 대한 제한도 두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난 뒤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된 사람은 강제 추방되며 향후 어떤 비자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영주권 발급 상한제에 대한 국민투표 제안에는 이민 정책을 기반시설 수용 능력과 직접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인구 증가는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거나 관련 예산이 전액 확보되고 건설 일정까지 확정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기반시설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계획에 맞추기 위해 강제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민, 주택, 기반시설 계획을 서로 연계하고 조정하기 위한 30년 단위의 인구 계획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오클랜드 CRL 개통 열차 노선 시간표가 크게 바뀝니다. 오클랜드의 시티레일 링크가 9월 13일 개통하면서 열차 노선과 운행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대중교통 요금과 요금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노선이 통합 연장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이스턴선과 웨스턴선은 하나로 합쳐져 이스트 웨스트선이 됩니다. 이 노선은 마누카우에서 스완슨까지 운행되며 서로 개통하는 카랑가 하페, 테와이 호로티우, 마운과 하우 역을 지나게 됩니다. 기존 서던선은 사우스 시티선으로 변경됩니다. 푸케코해에서 출발해 뉴마켓과 도심의 새로운 역들을 거친 뒤 다시 뉴마켓으로 돌아오는 형태입니다. 원헝가선도 헨더슨까지 연장돼 원헝가 웨스트선으로 바뀝니다. 운행 간격도 노선마다 달라집니다. 사우스 시티선과 이스트 웨스트선은 출퇴근 시간에 각각 1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비첨두 시간에는 각각 15분과 2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원헝가 웨스트선은 기본적으로 30분 간격으로 운행하지만 원헝가에서 헨더슨까지 전체 구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7시 이후에만 운행됩니다. 요금은 기존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뉴린에서 와이테마타역까지 이동할 경우 요금은 $4.90로 동일하지만 CRL 개통 후에는 약 27분이 걸려 기존 웨스트선의 38분보다 짧아집니다. 새로운 도심역이 생기면서 버스를 갈아타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늘어납니다. 뉴린에서 테와이호로 티오까지는 기존 약 40분에서 24분으로 펜뮤어에서 카랑하 하페까지는 37분에서 25분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모든 이동시간이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펜뮤어에서 와이테마타까지는 기존 16분에서 약 19분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오클랜드 트랜스포트는 역에서 열차가 머무르는 시간과 증가한 열차 운행량에 따른 혼잡 등을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MSD의 행정착오로 3만 건이 넘는 복지급여가 잘못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SD는 지난해 긴급하게 처리된 법 개정 이후 수급자들이 매년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겨울철 에너지 지원금은 이 확인 절차에서 제외됐어야 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수급자들의 확인 서류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처리가 지연돼 일부 복지급여가 기한 내 확인되지 않은 채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3만 건이 넘는 지급이 잘못 중단됐고 주요 수급자만 약 2,400명에 달했습니다. 일부는 수천 달러를 받지 못했으며 MSD가 지급해야 할 체납액은 최소 250만 달러에 이릅니다. 84세의 톰 에비슨 씨도 일주일 동안 겨울철 에너지 지원금과 장애수당 등 200달러가 끊겨 임대료와 전기료, 식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MSD 최고 경영자 데비 파워는 우리가 잘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루이스 엄스턴 사회개발부 장관도 사과했지만 언론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MSD는 법 개정과 법안 작성 절차를 강화하고 대규모 제도 변경의 행정적 영향을 더 정확히 예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몇 차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전 중 약간의 비가 예상되며 오전과 오후 한때 심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박보나 아나운서 송영림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통증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신가요?
목과 어깨, 허리와 관절 통증부터 사고와 부상 후 회복까지 메디트리 아큐팡처 앤 피지오테라피에서는
침술과 물리치료, 운동과 재활을 통해 통증을 관리하고 편안한 움직임으로의 회복을 돕습니다.
ACC 부상치료도 가능합니다.
통증 완화에서 다시 편안한 움직임까지 교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는
메디트리 아큐팡처 앤 피지오테라피.
The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 로 변호사 윤영준, Voice of Angel, EasyWellLife.com, Meditree Acupuncture and Physiotherapy, 전망좋은창, JNP 로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주 네오 신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물건을 사고 쓰고 버립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쓰레기는 버린 순간 생긴 걸까? 아니면 물건을 고른 순간 이미 시작된 걸까? 오늘은 쓰레기를 통해 우리의 소비를 돌아보고 소비를 통해 생명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로웨이스트 공간 알맹상점 고금숙 대표와 함께 생명을 살리는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버려진 것들 속에서 생명의 가치를 다시 묻는 분입니다. 보장 대신 알맹이를 선택하는 소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로웨이스트 공간 알맹 상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고금수 대표를 보셨습니다. 청취자분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본인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 껍데기라는 쓰레기 대신 알맹이만 리필하는,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는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고금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점 이름이 알맹 상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가면 뭐 상황마다 이게 보통 이제 포장되어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요새 뭐 택배를 하도 많이 시키니까 일단은 네. 택배를 뜯으면 그 박스가 일단 기본이 그걸 뜯고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선물이라고 하면 그 안에 또 안에 그 선물 기본적인 박스가 네. 있고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알맹이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아, 맞죠.
딱 보게 되면 그 알맹이가 꽉 차 있는 박스도 있지만 혹시 그 알맹이가 깨지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 뭐 완충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플라스틱으로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공간이 좀 이렇게 텅 비어 있지만 하여튼 그것만 딱 있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줍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온라인 쇼핑을 보면은 그 러시아 인형 있잖아요. 까고 네네네. 까고 까고 하면 안에 텅 비어 있는 이런 게 아닐까 하는데 저희는 그 처음부터 네. 요새 키링 같은 것이 유행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게 다 개별 비닐에 쌓여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줄 때 그냥 걸려 있으더라도 네. 샀으면 그 비닐에다가 걔를 담아서 주죠.
네. 아, 담기 전에도 담겨 있습니다.
아, 담겨 있는 것도 있고,
네. 네, 바코드 같은 게.
아, 그 바뀌었겠죠. 예.
네.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담아주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종이 쇼핑백에 담아주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껍질을 계속해서 싸는 방식인데 저희는 오시면 진짜 알맹이만 있습니다. 심지어 샴푸, 아하. 세제, 뭐 립밤 이런 것도 이걸 어떻게 알맹이만 해요? 그 액체인데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오라는 거죠.
맞습니다. 용기에 알맹이만 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장방울을 가져오고 어쩌면 이 집을 오려면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들고 와서 네. 오히려 그거를 채워서 가는.
네, 맞습니다. 알맹이를 채우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 무방비 상태로 왔는데 그냥 네네네. 왔다가 이거 사고 싶은데 그러면 껍질이 다 있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새 것이 아니라 새 껍데기가 아니라 모두 버려진 껍데기를 소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아.
이 세상에 너무나 한 번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나 질도 좋고 멀쩡한 물건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제통 같은 것들 깨끗하게 가져오시면 저희가 한 번 다 세척해서 소독해서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빈손으로 오셔도 알맹이만 채워가실 수 있습니다. 본질은 새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네네. 근데 사실상 그렇게 하면 참 이게 뭐라 할 수 없는 그 겉에 있는 거와 다른 안에 있는 거는 안에 있는 게 될 네. 가능성이 좀 되게 높겠네요.
네, 그래서 라벨이 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표시사항도 다 스티커로 있기 때문에 붙여갑니다. 아. 요새 꾸밍뿌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막 그 다이어리도 기성 제품인데 여기다 막 스티커 붙이고 예쁘게 하는 것처럼 저희 알맹상점 오시는 분들이 리필만 채워서 알맹러라고 하거든요. 이 알맹러님들은 용기를 꾸밍뿌를 하세요. 이게 다른 기성 제품이지만 거기다 스티커나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를 막 붙인 다음에 되게 귀엽게 만들어서 매번 애착 용기라면서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기 표현 방법도 되고 되게 재밌게 그 새물건을 사는 것보다 훨씬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소비 생활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내 거.
네, 맞습니다.
진짜 그 뭐 용기마저도 내 거. 라는 그렇죠. 생각이 굉장히 셀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자기 용기에 대한 자부심들이 있어서 그 말은 뽐내고 있어요.
그 말은 훔쳐가지도 못하겠네. 누가 봐도 이제 기성제품은 야, 여기서 뭐 카트에서 카트로 옮겨도 뭐 그냥 그거 기성제품이니까 네. 어느 네. 포장이 다 똑같으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딱 그 용기 자체가 내가 꾸미다 보니 네. 그 또 그 꾸민 거에 집어넣다 보니 네. 저 쇼핑 카트는 내 거야라는 것도 확실히 거기 담겨 있는 물건은 내 거니까.
심지어 뜨개로 그 텀블러 백처럼 자기 용기에 되게 귀엽게 뜨개의 옷을 만들어서 거기다 딱딱 입혀서 유리라든지 플라스틱이 다른 거랑 이렇게 가지고 갈 때 긁히잖아요. 그 뜨개 옷을 만들어서 다 입혀오신 분들도 계세요. 아주 귀엽습니다. 근데 그 뜨개를 그 실제 뭐 새 천으로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양발 떨어진 거. 얘들을 다 다닝 수선이라고 또 스티치를 예쁘게 해서 그걸 사용해서 해오시는데 정말 예쁩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계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내 사물들과 아니면 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냐에서 사실 우리가 소비성 관계라는 표현을 가끔씩 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성 관계라는 거는 결국 내가 필요할 때 썼다가 아니 버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 이 물건마저도 내 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내 거면 어떻게 나를 꾸미듯 그것도 꾸미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또 그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거고 네.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통 쓰레기가 많다라고 하지만 그 쓰레기는 내가 진짜 버리는 거지만 이거는 사실 물론 이게 버리는 쓰레기이긴 하지만 그거와 관계를 맺으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생각의 맞습니다. 전환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네, 한마디로 내가 쓰레기통에서 건져서 네 이름을 불러줬더니 네가 나한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것처럼 진짜 다른 물건과 다른 관계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치워버려야 되는 어디다 쓰레기통이라든지 재활용 불리함에 던져버리는 물건이 되지만 저희 알맹너님들은 멀쩡한 그런 플라스틱 통을 보면은 오메. 저걸 어떻게 깨끗하게 가져가서 또 채워줘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 알맹상점에 들고 오십니다.
사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플라스틱 소비가 굉장히 많은 나라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플라스틱은 이제 버린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서 많은 소비가 많다고 했지만 도리어 그 플라스틱을 소비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플라스틱과 관계를 맺으면서 걔를 더 쓰는 것도 있죠. 네. 근데 사실 그 한동안 요새는 또 이제 좀 덜 하긴 하는데 한동안 막 이렇게 환경할 때 이제 대기업에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리필 관련된 그 또 제품을 네. 내면서 또 했는데 네, 네. 사실상 사람들이 멈칫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용기에 담겨 있는 거나 리필을 하는 거나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지가 않아서 네. 결국 그 리필이 좀 솔직히 말해서 약간 수그러 들어간 것도 있죠. 왜냐면 아까 말한 그 용기 채우는 것이 그 이게 깨끗한가? 왜냐면 우리는 한번 다 썼으면 그냥 좀 씻고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똑같은 거니까 집어넣었다가 곰팡이 생기고 왜냐면 계속 누적되어 있는 거 있어서 그걸 겪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에이씨 그냥 어차피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이제 사자라고 네.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소독 까지 하고 계시니 네네. 뭐 확실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한국 사회는 생각보다 한국 시민들은 되게 깨끗하고 좋게 말해서 청결한데 나쁘게 말하자면 까탈스러워요. 기준이 높습니다. 좋게 말하면 굉장히 물건이라든지 이 기준이 높아서 더러운 걸 되게 싫어해요. 네. 그래서 저희도 리필을 화장품을 리필할래요 이랬더니 화장품 회사들이 진짜 깜짝 놀라면서 그게 유럽이라든지 약간 이런 데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좀 털털하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위생을 너무 중요하시 하기 때문에 절대 리필을 안 할 거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서 이게 청결하고 되게 쾌적하지만 쓰레기를 정말 처음부터 너무 많이 양산하는 거죠. 그런 문화가 있는 사회에서 이걸 거슬러 오는 사람들인데요. 이제 그들이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기존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 문화가 바뀌어서 아까 말씀을 깔탈스럽다고 얘기했지만 이게 유생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해외를 나가든 어딜 나가든 특히 뭐 동남아 가면 한국의 위생은 거의
네.
초월하고 또 유럽 가도 네. 유럽이 처음에 깨끗한 거 로 알고 있으면 막상 보니까 아 그게 아니다.
아 유럽에 막 파리 좋다고 갔는데 찌릉내 난다 그러고 심지어 동남아 여행 가신 분들이 샤워용 필터까지 그렇죠. 챙겨가시잖아요.
그렇죠. 요새
거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면을 봤을 때 한국이 좀 깔끔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 깔끔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네.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표님은 그 환경 운동가.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이런 표현도 쓰셨다 하더라고요. 쓰레기를 오래 관찰해온 사람이라고 네. 얘기했는데 쓰레기를 오래 관찰한다. 관찰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쓰레기를 오래 관찰한다. 쓰레기를 좋아해서 보는 쓰레기 덕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덕후는 그 대상을 되게 좋아하면서 그 대상과 계속 관계를 맺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그 더 글로리라는 네. 예전에 그 되게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는데
아, 드라마. 예, 예.
네, 거기서 어떤 사람을 복수하려고
아,
그 사람의 집을 막 이렇게 정보를 찾아내는데
그렇죠.
거기서 쓰레기통을 계속 뒤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종량제 봉투를 갖다 와서 그 사람이 어딜 가고 뭘 사고
그렇죠.
뭘 해야 하는지 이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을 파악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굉장히 쓰레기를 보는데 저는 이제 바로 쓰레기를 들여다보는 게 저희 사회에 만연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어떤 관계성을 맺을지 사회운동을 어떻게 해갈지 되게 큰 실마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이 소비사회에서 버려진 것들이
그렇죠.
어떻게 버려지고 저희가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갈지 그 단초를 찾는 과정이라서 쓰레기를 오래 들여다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유명한 말 중에 있죠. 인간이 지나간 자리에 쓰레기가 덮는다.
네.
쓰레기는 남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예전에는 그 쓰레기가 남을 수밖에 없지만 그게 다 자원순환이 되었거든요.
아, 그렇죠.
누군가는 버렸지만 뭐 넝마주의가 죽어간다든지 워낙 물자가 귀해서 그다음에 예전에는 그 폐기물이 다 자연에서 나왔기 때문에 합성 폴리머 즉 플라스틱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연으로 돌려줬을 때 분해가 된다든지 이 선순환이 됐고 우선 물자라든지 자원이 많지 않아서 그 폐기물을 또 누군가는 갖다가 계속 쓰는 그리고 정 안 갖다 쓰면 사람이 안 갖다 써도 미생물이라든지
그렇죠.
이 자연이 흙으로 다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됐는데 이 흐름이 끊긴 게 바로 플라스틱이 등장하면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플라스틱은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인위적으로 재활용을 한다든지 뭔가 태운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 폐기물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압도적인 그 폐기물 양인 것 같아요.
보시기에 뭐 네. 그래도 이 뭐 제가 이 방송한 지 이제 3년 돼가고 있는데
네.
이제 제로 웨이스트나 이 환경 관련된 그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면
예.
그래도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그래도 좀 잘 되어 있다고
네.
얘기하고 있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분리수거의
네.
개념으로 그 보시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이게 제일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저희 분리수거 되게 잘하죠. 전 세계 2위이고 다른 나라 가면 진짜 속이 터져요. 아 우리 정도만 해.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 우리 절대 같이 섞어 안 버리지.
네.
그래서 저도 참 잘하고 있는 나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디테일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디테일.
네, 사실 이 디테일만 이 더 잘하자고 하는 말은 우리가 못해서라기보다는 조금만 바꿔주면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조금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활용을 할 때 일본 같은 데는 분리수거율이 저희보다 훨씬 떨어져요. 생각보다.
네.
근데 페트병 같은 것도 진짜 때깔나게 잘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안에 헷갈리게 잘하는 이렇게 뭐죠?
이물질이 없다든지 아하. 라벨이 없다든지 아하. 그다음에 투명 페트병끼리만 모은다든지 근데 한국은 라벨이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뭐가 있다든지 아니면 투명이 아니라 색깔이 있는 페트병이라든지 그래서 많이는 모으는데 재활용 실제 물질 재활용을 했을 때 그 상태를 보면 일본보다 떨어지는 이런 역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모으고 신경은 쓰는데 실제로 진짜 그 물건이 나중에 자원순환이 돼서 저희에게 새 물건과 에너지를 쓰지 않는 저희에게 돌아와서 쓸모있는 물건이 되는 데까지 가느냐 이랬을 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리는 그렇게 잘 해놓고선 실용성이란 면에서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맞죠.
그 부분에서는 조금 네. 뒤쳐져 있다.
우리가 되게 성과를 중요시하는 네. 압축 근대화를 거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뭘 하자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잘하긴 합니다. 막 커피도 나중에 들어왔는데 한국 커피 맛이 진짜 아무리 싼 카페도 다 맛있다고 하잖아요. 맥신 커피만 맞고 뭐 둘둘둘 커피만 먹던 나라에서 네. 뭘 가지고 들어오면 정말 잘하고 빨리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나라예요. 그래서 뭐 재활용 정책이라든지 쓰레기 폐기물 정책 같은 것들이 해외에서 들어와서 정말 성과를 빠르게 보는 나라인데 그 디테일이 채워져 있지 않고 그다음에 폐기물 자체를 줄인다는 생각이 없어요. 아, 폐기물을 우선 만들어. 쓰레기 그 껍데기는 계속 만드는데 이것은 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시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정책은 건드리지 않고 쓰레기 문제도 기술이 잘 해결할까요? 우리 잘하니까. 폐기물 나오면 재활용하면 되지. 어떻게 잘하면 되지? 이렇지만 사실 더 좋고 더 근본적인 방향이 있거든요. 재사용하거나 새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자원순환을 해서 실제 버려졌던 게 사용이 되면 되는데 그런 방향은 근본적인 방향은 좀 더 힘이 들거든요. 더 에너지와 정책적이고 시민들도 많은 감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예 닫아버립니다. 그건 모르세요 하고 재활용을 하면은 자원순환 다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이거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딱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게 그 형태적으로 남아 있는데 삶으로 오지는 않는
맞습니다.
그런 문제. 결국은 네. 그게 삶으로 왔을 때에 그것이 아, 난 그렇게 살고 있어가 되는데 나는 보통 표현할 때 나는 했어.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그거는 네. 뭐 그들의 몫이야라고 던졌을 때 과연 내가 그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가라는 네. 부분 한번 생각해 볼.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잘 나와요. 분리수거율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 같은 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 전 세계 타업 모범입니다. 98%니까요. 근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한 퇴비라든지 사료가 다 우리 땅을 먹이는 자원순환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다 그게 또 싣고 가서 다른 나라 뭐 베트남이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양계장, 양동장 이런 공장식 축산을 먹이는 데 사용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목적과 수단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과를 냈어.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했어. 그다음에 진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왜 자원순환을 하고 음식물을 유기물을 퇴비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군요. 이게 이렇게 쓰여. 그래서 우린 이렇게 해줘야 돼가 아니라 우리는 했어.
맞습니다.
이제 우리 일은 끝났고 너의 일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연결되지 않는. 어차피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했어에서 끝나다 보니
네.
거기서 부분에서 좀 뭐 어떤 더 무슨 노력이 들어가거나 뭐가 들어간 거는 내 게 네.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 다 했는데 정확한 그렇죠. 진단이시고 그래서 굉장히 성과주의적이고 효율적이지만 네.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한계일 수도 있겠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옥상 달빛이 부릅니다. 없는 게 메리트.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포장보다 알맹이가 더 소중한 세상을 꿈꾸는 제로웨이스 활동과 알맹상점 고금숙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의 그 뭐라고 그럴까 가지고 있는 인식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까지 말씀드렸다면 한번 아까는 뭐 알맹상점이 알맹이만 판다고 했는데 그럼 팔고 있는 알맹이가 뭘까?
네.
한번 뭐 약간 흘리듯 말씀하신 거는 액체류가 있었으면 그래서 네. 뭐 샴푸나 뭐 등등등 있겠죠.
네.
그 외에 뭐 세제나 있겠죠. 그다음에 뭐 네. 파십니까?
저 알맹 상점을 감히 좀 건방지게 말해보자면 네. 그 제로웨이스트 계의 다이소가 아닐까 합니다.
다이소.
네, 다이소
다이소는 싼 가격에 이것까지 있어라는 거가 다이소인데.
네, 저희 샤프심 리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네, 샤프심은 어떻게 리필? 그러니까 그 샤프심 심이 있습니다.
네, 심이
그러면
있어서.
그러면 심을 이게 손으로 골라서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보통 흑연을 골라서 내가 거기다 집어넣는
네. 그래서 저는 다이소가 이제 없는 게 없다. 이제 화장품 군까지 다 갖췄다. 이런 것처럼 저희는 너무 작고 사실 다이소가 들으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진짜 기분 나쁘다 이러실 수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물건들은 모두 리필할 수 있도록 그러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를 파냐 하셨을 때 다이소의 세제, 뭐 집 꾸미기, 인테리어, 화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모든 생활, 일상생활 용품이 화장품이 있는 것처럼 저희 알맹 상점에서도 화장품류가 있고 세제류가 있고 그다음에 생활용품이 있고 문구류가 있고 욕실류가 있고 주방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차와 먹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먹거리 중에서 먹거리도 다 자기 용기에 딱 알맹이만 담아가는데요. 차 2g, 라벤더 2g, 로즈마리 3g 이렇게 먹고 싶은 차를 무슨 샘플러처럼 그래서 요새 그 아이스큐브 있잖아요.
네네네.
아이스큐브가 아주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네네. 여기에 차를 10종류로 채워서 가세요. 샘플러처럼 그러면 10종류를 나 먹고 싶은 만큼 아주 다양하게 드시니까 그래서 아주 다양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이소는 싼 가격이 있지만
네.
저희는 개인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조금씩 버리지 않을 만큼 소량 구매할 수 있는 게 또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잖아요.
네,
요새
네, 네.
소비자에 맞춰서.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많은 제품군을 리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공간이 한 30평? 정도로 작아서 다이소는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30평에 그 모든 걸 담는 거는 그 사이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습니까?
네, 있는데 좀 비좁습니다.
그만큼 물건은 많다.
네, 돗대기 시장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아까는 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깔끔이라고 한다면 좀 이제 이게 생각하는 게 음식도 있다고 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도 있다고
네.
하면 제일 거기 걸고 넘어지는 게 이제 위생.
네.
어떻습니까?
위생 그래서 소독기에 믿지 못하시거나
네.
혹은 남이 손이 탔는데 어떻게 해?
네.
하는 경우는 자기 용기를 가져오시면 바로 소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소독을 바로 해서 소독기에 넣고 뜨끈뜨끈한 용기가 막 이제 건조와 소독을 거쳐서 뜨끈뜨끈한 상태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저희가 세제와 화장품과 식품 용기는 다 분류해 놓습니다. 그 공간들이 좀 구액이 다 되어 있고요.
네, 네, 네.
이제 식품 용기를 리필하시는 용기와 세제 용기는 다 다르게 이렇게 구분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궁금한 것 중에는 이제 빛이 되어 있는 건 아마 용기라고 해도 플라스틱 용기가 제일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지고 오신 분, 자기 물건, 용기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네. 플라스틱 용품이 더 많습니까? 안 그러면 유리 용품이 더 많습니까?
오히려 저희 상점에 가져다 주시는 물건은 저희 상점이 이제 제로웨이스트 플라스틱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니까 유리를 되게 많이 가져오세요.
아하.
그런데 본인은 가벼워서 플라스틱의 매력이 사실 가볍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스스로는 플라스틱 용기를 되게 많이 가져오시는데요. 저희가 헷갈려하지 않으시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깨끗하고 속이 말라서 미생물이 안 피게 이렇게 잘 관리된 용기라면 플라스틱도 상관없다. 우리는 플라스틱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한번 쓰고 버리는 문화에 반대하는 거다. 그래서 이미 버려지고 이미 생산된 플라스틱은 끝까지 그 관계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네.
이 물건은 끝까지 쓰임을 다하는 것이 진짜 제로웨이스트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는 유리와 플라스틱 구분하지 않고 깨끗하면 그다음에 밀폐가 되면 다 받아서 소독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음식물 같은 경우는
네, 네.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기 때문에
네.
유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사실 사람들이 하면 좀 뭔가 과해지는 것도 좀 있어서
네.
과연 무엇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 혹시 알맹 상점은 어디 있습니까?
알맹 상점은 망원시장 앞에
망원시장 앞에?
네, 그 핫플레이스인 망원시장 앞에 앞에 망원동에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어떤 걸 파냐고 말씀하셨을 때 딱 빠진 게 하나 있는데 먹을 것도 차라든지 네. 건조식품 이런 거는 팔지만 뭐 저희가 진짜 먹는 뭐 곡물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채소 같은 건 안 팔아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게 가장 필수재인데 그런 걸 알맹이로 안 파네? 그 이유는 저희 3분 거리에 코앞에 망원시장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장바구니만 가져오시면 또 저희가 용기를 다 배치해놓거든요. 이 용기 무료로 가져가시면 망원시장에서 반찬이고 순두부고 이런 걸 다 용기 내로 쓰레기 없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25평에서 30평 작은 가게라서 물건을 많이 못 들여서 다이소만큼 많이 못 들여서 서운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동네 이웃인 망원시장에서 그 식재료를 쇼핑하고 저희한테 오시면 이제 생활용품을 쇼핑하고 이렇게 되면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어느 정도 알맹이만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동네의 시장과 결합하고 있습니다.
옷은 안 팔죠?
옷은 안 팝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는 아주 기쁘게도 좋게도 아름다운 가게와 굿딜 스토어라는 중고 가게가 앞에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 했는데 네.
그 거기를 떡하니 써놨습니다. 옷과 신발이 필요하시면 저희 바로 앞에 망원역 옆에 두 곳이 있는데 아주 또 셀렉이 좋습니다. 거기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저도 이 옷이 바로 굳이 스토어인데요. 셀렉이 좋고 저희 상점을 들어오는 문 앞에 공유 선반이 있어요. 네. 오프라인 당근 같은 건데 네. 뭐 당근에 내놓기는 좀 그 뭐 부적절한 것 같고 아예 귀찮고 사실
나왔어.
귀찮고 뭐 이거 뭐 2,000원짜리 이거를 네네네네. 그렇지만 쓸모 있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네네네. 이런 물건들을 작은 선반에 그냥 자기가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상점에 들어오기 전에 누구든 거기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가져가시는 선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옷도 한 번씩 걸릴 때가 있고 이래서 이제 거기서 옷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팔진 않지만 지금 빨간 구두가 놓여 있어요. 오늘은 빨간 구두를 놓여 있는 거를 제가 아침에 보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회전율이 빠릅니다.
작은 네. 장터의 네. 모습도 가지고 있고
네, 공짜로 나누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망원시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효과를 가지고 있는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나의 경쟁자 대상은 다이소다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로컬 라이프를 저희는 진짜 그 알맹상점은 네. 아주 풍족하게
그러니까요.
누리고 있습니다.
어면은 주변에는 신선한 뭐 야채나 과학이나 음식들이 있고
네.
또 그 옆에는 내가 팔지 않지만 나의 뜻과 비슷한
네.
그 옷을 파는 공간이 있고
네, 두 곳이나 있는데 네. 되게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안에서 그들과 경쟁하지 않는
네.
그 생활용품을 팔고
네.
그러니까 이제 범으로 봤을 때는 나의 그 경쟁자는 다이소다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저희 알맹너님들은 그래서 알맹상점 근처의 상권을 그 알세권이라고 합니다.
알세권.
네.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는 알세권 이렇게 부르시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알맹너. 알맹너가 돼서
네.
내게 집을 그거 가지고 꾸민다.
네.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알맹너가 돼서 집을 꾸리면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알맹상점 근처로 오고 싶어서 망원동에 이사였다. 이런 댓글들이 온라인
진짜요?
댓글들이 꽤 있어요. 네. 첫 번째 조건이 난 이사할 때 이번 이사에는 알세권을 중심으로 생각했다. 그런 댓글들이 있는데
제가 세상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알세권 처음 들었습니다.
네. 네네. 저희 인스타 같은 데서는
그래요?
막 이렇게 알세권을 살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인스타를 제대로 못했구나.
오히려 SNS가 연결을 해주는
그렇죠.
게 아니라 요새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묶어주는
그림을,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한다면 세제부터 화장품이 다 자기 용기에 가져온 후 다 담겨서 지부 그 구석구석 어메니티 지부 어메니티가 쓰레기 없이 채워지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는 화분 같은 것도 플라스틱 화분이 아니라 코코넛 화분을 사용해요. 코코넛 껍질을 이렇게 만든 그러니까 그런 화분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내 생활을 알맹상점과 같은 여기에 맞춘다 그럼 새 물건을 살 때는 천연 소재 아니면은 그 리필 해서 새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다른 뭐 옷 같은 것을 산다 하면은 옷이라든지 재사용 용품은 굳이 스토어라든지 아름다운 가게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먹을 걸 산다. 망원시장은 정말 껍질 없이 장바구니라든지 자기 용기에 담아주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3천원어치 닭강정을 사드셔도 자기 용기를 처음 물어보면 내면 묻고 따지지 않고 딱 담아주십니다. 하도 저희가 그 캠페인 많이 해서요. 이제 그렇게 묻고 따지면 그 손님한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인들께서. 그래서 이제 자기 생활이 그렇게 의식주가 자기가 원하는 쓰레기를 줄이는 생활, 친환경적으로 좀 더 지속 가능한 생활로 채워지는 게 훨씬 쉽겠죠.
사실 그 지금 현대 사회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쩌면 편하고 싶은 네.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만 요새 뭐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카페가 없는 데가 없는데 내가 슬리퍼 신고 나가기 싫어서 그것도 이제 그 배달을 네. 시켜 먹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것이 뭐 당연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어쩌면 그 이제 내가 조금 귀찮은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거기는 뭐죠, 그쪽 망원시장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있으니 거기서 내가 용기만 가지고 가서 딱딱딱딱딱 하면 뭐 한 끼 식사나 뭐 두 끼 식사는 한 번에 해결돼서 어쩌면 그 소비 방식이 네.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 필요성이 네. 있어 보이는데
맞습니다.
그것을 과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알맹 상점이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어느 층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까?
저희의 70에서 80%는 20, 30대의 젊은 MZ세대의 여성들입니다.
아, 또 여성으로 또
네. 적극적으로 대안적인 삶의 방식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것을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서 자기 삶의 일상의 민주화로 풀어내면서 그거를 뭐 운동을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을 바꿔내는 차원으로 굉장히 승화시키는 그 계층인데요. 저희도 거의 70%가 그 MZ세대의 여성들이 먹여 살리는 거라고
지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또 지금 대표님 모습을 보면 이것을 일한다라도 있지만 그 얼굴 표정에 이 답변하실 때 재밌다라는 것이 그 내가 야 너 이거 알맹 상점이 있는데 아니면 뭐 망원시장 이걸 하는데 야 한번 해볼래? 난 되게 재밌거든? 약간 그런 그 말투나 그 느낌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게 초대하는 느낌도 있긴 하거든요.
아, 신부님이 너무 잘 캐치해 주셨어요. 저는 항상 쓰레기 덕후라고 하는데, 뭐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 아니면 환경운동을 한다, 이런 게 오랫동안 저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어쩌다 사장이 돼서 사람들을 만나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 어쩌면 상점일 수도 있겠다. 문턱이 제일 낮은. 이렇게 하면서 제로웨이스 샵을 하는데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자기가 진정으로 즐기지 않으면 환경운동이라든지 환경실천이 오래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마치 덕질하듯이 덕후들이 모여서 막 아이돌 막 굿즈 사면 너무 막 좋아하고 네, 이런 네, 것처럼 네. 우리는 친환경 삶의 방식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해봤더니 왜 우리한테 불편하다고 해? 사실은 배달용기 일회용품 배달 먹고 그거 치우고 쓰레기 버리고 국물 남고 이거 되게 불편한데 왜 그런 점은 말 안 해? 이거 해봐. 다회용기 써봐. 이거 되게 편의 생각보다 이런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알맹 상점도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공간 같아요.
어쩌면 생각의 전환만 있어도 그게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동안 뭔가 했던 거에 당연한 것들에서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문화가 바뀌면서 뭐 이렇게 해도 돼라고 점점 편해진 거. 로 가서 지금 거기 또 저들 아이 뭐 굳이 내가 움직여 뭐 누구 시키면 되지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이제 난 누워 있는데 저기 버튼 누르는 게 싫어서 동생이나 엄마 불러서 꺼주세요. 지가 아 죄송합니다. 지가 그러구나. 일어나서 이게 하면 되는데
인간 리모컨
인간 리모컨을 쓰고 요새는 또 거기다가 또 IoT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게 뭐 버튼으로 아니면 이 말로 꺼지는 것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점점점 편해지고 있는데 그 편함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 때문에 또 같이 일어나게 또 비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의 전환과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이게 개인의 의지만으로도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럼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했고 구조적으로 조금 시급하게 생각 이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으실까요?
네. 첫 번째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만 대책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자원순환에서 1번은 재사용과 새 물건과 에너지, 그다음에 폐기물을 애초에 줄이는 거거든요. 재활용은 쓰레기가 된 다음에 대책을 생각하는 건데 사후 약방문이죠.
아.
저희가 건강을 잃고 난 뒤에 회복을 한다 해도 누군가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아, 교통사고 나도 돼. 어차피 다리 부러져도 잘 고치면 붙어. 이렇게 말하진 않죠. 다들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야. 안 다치는 게 최선이야. 이런 것처럼 쓰레기도 발생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재사용 대책이 너무 없습니다. 한국의 모든 자원순환 정책은 그저 재활용. 다친 다음에 어떻게 뼈를 잡아붙게 할까. 이런 치료 대책만 있지 처음부터 리필 가게라든지 리필 가게가 전국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네,
사실.
되지 않습니다.
네. 리필을 어느 슈퍼라든지 대형마트에 가서 한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쉽게 리필을 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다 보니까 더 싫어하고 근데 유럽 같은 데는 이제 2030년부터 대형마트 10% 공간에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도 더 참여하게 돼서 저는 한국의 자원순환 정책이 첫 번째 재사용 리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걸 의무화하는 정책이 있는다면 애초에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소비 방식을 쓰레기를 만드는 소비 방식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아무리 노력해도 재활용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캔시머라는 혹시 캔시머라고 투명한 페트병 위에 그 알루미늄 캔처럼 생긴
아, 네네.
되게 예뻐요 우선. 왜냐면 안에는 투명하게 음료가 보이는데 이걸 캔을 따듯이 딱 위에는 알루미늄이 달려있어서 캔 따듯이 먹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카페들이 이 음료를 주면 일회용 테이크아웃보다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쁘고.
요새 뭐 그렇게 해가지고 커피를 담아서 주면 이제 투명해서 예쁘고 얼마큼 약 남았는지 다 보이면서 위에는 약간 그 병잎이래. 그 잎 해가지고 주긴 하니까.
그런데 그 캔시머는 알루미늄과 투명 페트병이 섞여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나 재활용 잘할래 비행 분석 아무리 헹궈봤자 애초에 재질이 분리되지 않는 재질이 두 개가 붙어 있어서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이런 거는 소비자가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재활용 안 되는 재활용이 어려운 그 애초에 쓰레기가 되게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사실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뭐 저희가 고깃집 가면 있는 빨간 줄이 그어진 스티로폼 접시 아세요? 원래 스티로폼이 떡 같은 거 놔두는 접시들이 흰색이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고기가 빨갛게 보이게 한다고 빨간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근데 스티로폼은 흰색만 재활용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내놔봤자 다 쓰레기가 되는데 사실 그 빨간색이 진짜 열선도 아니고 무슨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게들에서는 우리 집 상품이 우리 집 고기가 더 맛있어 보여야 되니까 너나 없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애초에 안 되는 것들은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들이 그것을 만들지 못하게 규제하고 뭐 폐기물 부담금을 아주 세게 먹인다든지 재활용 어려움을 이제 그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제품들은 5년 뭐 3년 5년 기간을 정한 다음에 시장에 출시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뭐라고 그럴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변화되는 것이 있고 필요한데 사실 리필이 필요하다는 건 다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거기에 이제 소비자의 기대라고 한다면 본 제품보다 리필 제품이 좀 쌌으면 좋겠다는 게 있는데
맞아요.
사실 그게 이제 리필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 리필 한다고 리필팩 샀는데 별로 싸지도 않으니까 나만 손해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껍데기는 다 까지고 나는 이렇게 작게 보이는 이런 걸 샀는데 싸지도 않고 종류도 별로 없고
네.
그래서 법에서 리필팩을 가격을 본품의 몇 퍼센트 이하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은 굉장히 비율이 낮거든요. 지금도 리필팩을 리필 제품을 생산할 의무가 있긴 해요.
네.
근데 너무 그 비율이 낮기 때문에 리필을 사고 싶어도 다양해야지 고르는데 없으니까 그냥 본 제품을 산단 말이죠.
네.
그래서 리필 제품 의무화하는 제도들이 그 제품 군도 늘리고 그다음에 가격도 본품의 뭐 최소 30% 이하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소비자가 선택을 합니다. 그냥 단지 우리 소비자는 리필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네네. 말씀하시거든요. 네. 뭐 기업들도. 그게 아니라 리필을 안 좋아하고 플라스틱, 새 플라스틱을 안 쓰는 사람들이 항상 손해보는 기분을 느끼게 그렇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더 편하고 더 싸면 그걸 선택할 사람들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이게 어떤 제도적인 게 나의 개인적인 의식은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제도적인 것이 조금 그 권장한다는 말 표현을 그 제도라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그걸 선택할 수 있게 좀 끌어준 메리트의 역할을 네. 좀 해준다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그 메리트가 네. 어떤 했다라는 거에 있지 그것이 매력이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 조금 문제인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력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손해고 오히려 인성적으로는 저 사람 까탈스럽다. 왜 저래? 그냥 좀 하지. 이런 뭔가 예민한 사람이 되는 이게 참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오히려 눈치 봐서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알맹생점에 아는 사람만 오지는 않잖아요.
네.
예를 들어 처음 오는 사람도 있을
네.
겁니다. 그러면 되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의식까지 대부분 사람들 요새 한국 사람들 다 의식 있어. 좋아. 근데 거기에서 뭔가 불편한 것들을 찾는 게 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불편한 거를 찾아서 그것이 옳지만
네.
아유 이런 느낌이 갔거든요.
네네.
그런 분이 오시면 무슨 얘기 해 주십니까?
아 그런데 그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반응은요. 어머 이거 귀여워. 어머 이거 뭐야? 이거 어머 신기해. 이런 반응이에요 오히려.
네네네.
왜냐하면 다른 데서 볼 수 없었던 뭐 키링도 다 병뚜껑을 재활용해서 만든 키링이라든지 버려진 것들로 만든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른 데서 많이 못 보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 리필 말통이 많고 뭐가 막 비닐이 다 하나도 없는 무포장 제품이야 이거를 느끼기 전에 요새 유행하는 망원동 소품샵에 왔다는 기분으로 보세요. 아 이건 뭐야? 이거는 뭘로 만든 거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귀엽네. 막 이런 저희는 뭐 키링도 요새 플라스틱으로 많이 만드는데 공정무역으로 만든 양모 펠트로 만든 키링 같은 게 있어요. 이건 뭐야? 왜 촉감 왜 이렇게 좋아? 뭐 이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오셔서 막 이런 친환경 샵에 가면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너무 이상하거나 너무 막 강요하는 느낌이 있을까 하지만 굉장히 재밌어 하십니다.
약간 지금 네. 제가 들으니까 완전 제로 웨이스트 그 가게하고
네.
그 약간 거기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 소비성
네.
적 가치를 좀 추구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냐면 제로웨이스트 가면 뭐라고 그럴까 어디까지 내가 그러니까 처음 간 사람은 그런 느낌 받거든요.
네.
이것도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 너도 이걸로 재미 느낄 수 있어.
네.
이걸 통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아 그래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조금 더 쉽게 설득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까 말씀 재미를 느낀다
네.
라는 걸 딱 맞게 어떤 세팅을 하죠. 근데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된
네.
이유가 뭘까요?
저는 환경운동을 한 15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네.
그럴 때 막 보도자료 쓰고 제도적 운동하고 데모하고
갑자기 보도자료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답답함이 확 느껴졌습니다.
네.
투사의 느낌이었는데
그것도 되게 좋고 의미가 있는 운동이었는데 그럴 때 이제 시민들을 만나는 접점이 굉장히 이런 거였어요. 서명하기라든지 뭔가 기자회견 할 때 같이 나가달라 뭐
그러니까.
뭐 이 정도였는데 풀뿌리에서 내 삶에서 그러니까 저도 망원동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일상에서 이런 운동을 되게 재밌게 같이 해보자고 전파하려면 어떻게 하지? 생각했을 때 그때 마을에서 망원시장에서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을 동네 사람들하고 하면서 가게여야겠다. 사람들이 여기 환경운동하는 곳이야 라는 마음 없이 그냥 그냥 한번 여기 뭐야?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상점은 뭐 묻고 따지지 않잖아요. 저희 제일 처음에 상점 열고 나서 저희가 되게 경악했던 게 어떤 분들이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카페 컵을 들고 저희 상점에 오신 거예요. 저분들은 과연 우리 제로웨이스 샵을 아는 걸까?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아는 걸까? 이랬는데 그분들이 다 둘러보신 다음에 아 여기는 이런 거 쓰지 않고 다른 것들이 있는 거야 하면서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것들을. 아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운동이 아시는 분들에게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나는 이건 못하지만 그래도 같이 하고 싶고 이게 좋다고 생각해 응원해주고 싶어 이런 분들의 접점을 넓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가게 형태도 좋다고 생각해서 열게 됐고 저희가 소비를 통해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당연히 비영리 단체 출신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나의 방식인데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를 할 때 여기서 저희 물건을 뭔가 세제라든지 뭔가 키링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집들이 선물을 사셨다면 다른 데 가서 쓰레기가 쓰레기에 쌓여 있거나 껍데기에 쌓여 있는 물건의 소비를 줄이셔라. 만약 한정 없이 여기서도 사고 저기서도 사시고 소비를 통해서 난 친환경 물건 샀으니까 이렇게 끝난다면 사실 저희의 역할은 다 못한 거다. 오히려 저희는 사회 문제를 더 만든 거고 새 물건 소비를 통해서 환경 문제를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 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라이프.com 메디트리 아큐펑처 앤 피지오테라피 전망 좋은 창 JNP 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퍼스트당이 이민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브렌트 유에 이어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10일 현지 시간 배럴당 $100를 넘겼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기준금리 운영과 관련하여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통증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신가요?
목과 어깨, 허리와 관절 통증부터 사고와 부상 후 회복까지 메디트리 아큐팡처 앤 피지오테라피에서는
침술과 물리치료, 운동과 재활을 통해 통증을 관리하고 편안한 움직임으로의 회복을 돕습니다.
ACC 부상 치료도 가능합니다.
통증 완화에서 다시 편안한 움직임까지 교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는
메디트리 아큐팡처 앤 피지오테라피
가톨릭 뉴스입니다. 인도 퐁디체리 쿠달로레 대교구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퐁디체리 소신학교에서 파리 외방 전교회 인도 진출 25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교구는 복음화와 성직자 양성, 지역사회 봉사에 힘써온 전교회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동안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행사에는 전교회 총장 뱅샹을 세네갈 신부도 참석했습니다. 교구장 프란치스코 칼리스테 대주교는 이번 행사를 복음과 인류를 위해 헌신해온 전교회의 250년을 기억하고 전교회 선교 정신에 따라 교회의 선교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기념행사는 전교회의 선교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회로 시작됐습니다. 8월 26일에는 인도 주교회의 의장 안토니오 플라 추기경이 감사 미사를 주례했으며 오스왈드 그라시아스 추기경 등이 공동 집전했습니다. 27일에는 세네샬 신부 주례로 감사 미사가 봉헌됐고 퐁디체리 원제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주교자 성당에 새로 마련된 성체 조배 성당 경당 축복식도 거행됐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포스트당이 이민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뉴질랜드 포스트당은 11월 총선을 앞두고 이민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13개 이상의 새로운 정책을 금요일 공개했습니다. 제안된 개혁안에는 매년 발급되는 영주권을 2만 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생에 따른 시민권 취득 요건도 개정해 뉴질랜드 시민의 자녀만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포스트당 대표는 인구 증가가 국가의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확충할 수 있는 능력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는 뉴질랜드 포스트당은 필수적이지 않은 이민을 대폭 줄이고 이민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원칙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스는 뉴질랜드는 단순한 경제가 아니며 고유한 역사와 제도, 생활 방식을 가진 하나의 국가이며 이민 정책은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포스트당은 난민 신청자에 대한 제도도 변경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취업 관련 비자를 소지한 상태로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사람은 난민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난민 신청자들은 심사 기간 동안 부여되는 임시 취업 권리를 다른 비자로 전환하기 위한 발판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 요건도 더욱 엄격해집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은 현재 5년에서 최소 10년으로 연장하고 영주권 취득을 위한 자격 기간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포스트당은 뉴질랜드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 비용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정당 측은 이를 그 가치에 걸맞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보다 광범위한 이민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모든 비자 소지자에게 10년간의 복지 혜택 대기 기간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뉴질랜드에 입국한 후 처음 10년 동안 구직자 수당, 주거비 보조, 또는 기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뉴질랜드 포스트당은 불법 체류자가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24개월간의 자진 출국 사면 기간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출국하는 사람에게는 향후 뉴질랜드 재입국 신청에 대한 제한도 두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난 뒤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된 사람은 강제 추방되며 향후 어떤 비자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영주권 발급 상한제에 대한 국민투표 제안에는 이민 정책을 기반시설 수용 능력과 직접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인구 증가는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거나 관련 예산이 전액 확보되고 건설 일정까지 확정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기반시설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계획에 맞추기 위해 강제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민, 주택, 기반시설 계획을 서로 연계하고 조정하기 위한 30년 단위의 인구 계획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영업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클랜드의 시티레일링크 CRL이 9월 13일 개통하면서 열차 노선과 운행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대중교통 요금과 요금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노선이 통합 연장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이스턴선과 웨스턴선은 하나로 합쳐져 이스트 웨스트선이 됩니다. 이 노선은 마누카우에서 스완슨까지 운행하며 새로 개통하는 카랑가 합해 테와이 호로티오 마운가하우역을 지나게 됩니다. 기존 서던선은 사우스 시티선으로 변경됩니다. 푸켓코헤에서 출발해 뉴마켓과 도심의 새로운 역들을 거친 뒤 다시 뉴마켓으로 돌아오는 형태입니다. 오네훈가선도 헨더슨에까지 연장돼 오네훈가 웨스트선으로 바뀝니다. 운행 간격도 노선마다 달라집니다. 사우스 시티선과 이스트 웨스트선은 출퇴근 시간에 각각 1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비첨두 시간에는 각각 15분과 2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오네훈가 웨스트선은 기본적으로 30분 간격으로 운행하지만 오네훈가에서 헨더슨까지 전체 구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7시 이후에만 운행됩니다. 요금은 기존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뉴린에서 와이테마타역까지 이동할 경우 요금은 4.90달러로 동일하지만 CRL 개통 후에는 약 27분이 걸려 기존 웨스턴선의 38분보다 짧아집니다. 새로운 도심역이 생기면서 버스를 갈아타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늘어납니다. 뉴린에서 테와이 호로티오까지는 기존 약 40분에서 24분으로 펜무어에서 카랑가 합해까지는 37분에서 25분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모든 이동시간이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펜뮤어에서 와이테마타까지는 기존 16분에서 약 19분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오클랜드 트랜스포트는 역에서 열차가 머무르는 시간과 증가한 열차 운행량에 따른 혼잡 등을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MSD의 행정착오로 3만 건이 넘는 복지급여가 잘못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SD는 지난해 긴급하게 처리된 법 개정 이후 수급자들이 매년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겨울철 에너지 지원금은 이 확인 절차에서 제외됐어야 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수급자들의 확인 서류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처리가 지연돼 일부 복지급여가 기한 내 확인되지 않은 채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3만 건이 넘는 지급이 잘못 중단됐고 주요 수급자만 약 2,400명에 달했습니다. 일부는 수천 달러를 받지 못했으며 MSD가 지급해야 할 체납액은 최소 2,250만 달러에 이릅니다. 84세의 톰 에비슨 씨도 일주일 동안 겨울철 에너지 지원금과 장애 수당 등 200달러가 끊겨 임대료와 전기료, 식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MSD 최고 경영자 데비 파워는 우리가 잘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루이스 업스턴 사회개발부 장관도 사과했지만 언론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MSD는 법 개정과 법안 작성 절차를 강화하고 대규모 제도 변경의 행정적 영향을 더 정확히 예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와 인도의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 절차가 한 단계 더 진전됐습니다. 뉴질랜드 의회 외교국방무역특별위원회는 인도와의 FTA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킬 것을 다수 의견으로 권고했습니다. 양국의 FTA 자체는 지난 4월 이미 서명돼 이번 위원회가 협정 내용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협정을 실제 발효시키는 법률에는 수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뉴질랜드의 인도 수출품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됩니다. 키위와 사과, 육류, 석탄, 양모, 임산물 등이 대상입니다. 위원회는 협정이 연간 쿼터가 시작된 뒤 발효될 경우 첫해 쿼터 배분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과와 키위, 알부민, 마누카꿀의 첫해 수입 쿼터를 발효 시점에 맞춰 비례 배분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협정상 쿼터를 초과해 인도로 수출하는 등의 위반 행위와 관련해 수색 압수 권한도 일부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토드 맥클레이 통상장관은 법안 통과 권고를 환영하며 정부가 올해 안에 협정 비준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앞으로 2차 독회와 전원위원회 심사, 3차 독회를 거쳐 국왕 재가를 받아야 발효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잇따른 데이터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해킹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학습 플랫폼 매드스페이스의 해킹으로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100만 명이 넘는 이용자의 정보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뉴질랜드 교육부는 학교 지도자들에게 보낸 특별 안내문에서 이번 침해로 학생과 교사의 이름,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료로 매스스페이스를 이용한 학교뿐만 아니라 무료 버전에 가입한 개인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와 이용자들에게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IT 담당자와 상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의 다른 기업에서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건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의료 연구기업 젠테크에서는 임상시험 관련 파일이 도난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관리기업 땡큐 페이롤도 오픈소스 분석도구인 메타베이스와 관련된 국제적인 보안 침해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용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빅토리아 대학교 사이버보안 연구자인 벤 반 더 위어드는 급여관리기업이 많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해커들에게 매력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온라인에서 거래되거나 피싱과 같은 추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클랜드 대학교 사이버보안 전문가 아비나브 초프라 박사는 의료 정보의 경우 비밀번호처럼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정보가 포함돼 있어 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출된 건강 정보가 랜섬 요구나 불법적인 데이터 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사건들을 고려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업들은 보안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보안 조치부터 신속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칼립투스와 멘톨로 모감 가득
국제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브렌트유에 이어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현지 시간 10일 배럴당 $100를 넘겼습니다. 이날 오전 8시 32분 기준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WTI 선물은 전장보다 4.3% 오른 배럴당 $100.13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시각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의 11월 인도분 선물도 런던 아이스 선물 거래소에서 전장보다 4.1% 오른 배럴당 $105.38에 거래됐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비교적 잠잠했던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은 이달 들어 다시 격화했습니다. 미국의 공습과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격침 등 피해도 잇따르면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사석에서 이란 전쟁이 대통령 임기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오는 등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현지 시간 10일 에너지 가격을 비롯한 물가 상승에 대응해 3대 정책금리를 0.2포인트씩 인상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는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예금금리를 연 2.5%로 기준금리와 한계대출금리를 각각 2.65%와 2.90%로 0.25%씩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CB의 정책금리 인상은 올해 2월 말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지난 6월 ECB는 2023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예금금리 2.5%는 작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이 조사한 시장 전문가들도 이번 회의에서 0.25%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ECB는 성명에서 중동 분쟁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압박을 만들고 있고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 결정은 물가 상승률을 2%의 중기 목표로 안정시키려는 통화정책 노력을 강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오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이날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0.9%, 내년 1.4%로 지난 6월보다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3.0%로 유지했으나 내년은 2.3%에서 2.5%로 올려잡았습니다. ECB는 전망이 여전히 대단히 불확실하며 물가 상승률에는 상방 위험이, 경제 성장에는 하방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인상으로 ECB 예금금리와 한국기준금리 3.0%의 격차는 0.5%, 미국 기준금리 3.5에서 3.75%와의 격차는 1에서 1.25%가 됐습니다.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유로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년 만에 최고치인 3.3%까지 올랐고 ECB 목표치 2%를 6개월 연속 웃돌았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10일 향후 기준금리 운영과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화 금융통화위원은 이날 한은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견조한 성장세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최근 다시 고조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비용 압력을 재상승시킬지, 반도체 부문 중심의 수출 호조가 내수와 수요 측 물가 압력에 얼마나 어떤 속도로 파급될지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금융안전 측면에선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 부채 리스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환율 변동성 재확대 가능성 등에 계속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은 지난 두 차례 금리 인상 영향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일부 취약 부문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거시 경제정책 조합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 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1원 1전, 한국에서 보낼 때 788원 82전, 한국에서 받을 때 773원 20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곳곳에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전 중 약간의 비가 예상되며 오전과 오후 한때 심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박보나 송영림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 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라이프.com 메디트리 아큐펑처 앤 피지오테라피 JP 에듀케이션 JNP 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프리시니어 요거 안내입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셀리 헤이든이 진행하는 무료 노인 요가가 진행됩니다. 폰선비 커뮤니티 센터 20 폰선비 테라스에서 있습니다.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셀링 서비스 안내입니다. CNSST 파운데이션에서는 한국인을 상대로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셀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자나 연령관계 없이 제공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한국인 사회복지사 09-218-9066 또는 021-346-31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NCV 서포트 아본데일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아본데일 라이브러리 93 로즈뱅크 로드에서 있습니다. 잉글리시 익잼 프리퍼레이션 클래스 영어 시험 준비반 안내입니다. 이 무료 수업은 직장이나 기타 사정으로 주간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PTE, IELTS 또는 OET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께 특히 유용합니다. 회화 연습과 시험 합격에 필요한 실력 향상에 도움을 드립니다. 작문 연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과제를 제출하시면 첨삭 피드백을 제공해 드립니다. 별도 등록은 필요 없지만 정기적인 출석을 권장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올해와 라이브러리 12 모아나 에비뉴 올해와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FM 플래닛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엔제 페이스북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